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달 중국이 주최하는 경제학술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국제합작중심해외투자연구소는 오늘 10월 14일부터 베이징에서 대규모 경제학술회의를 주최하는데요. 이 회의에 북한경제개발위원회가 참석해서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개발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중국 해외투자연구소의 경지원 소장은 지난 8월 중순에 북한을 방문해서 이 북한 당국과 베이징에 양측 사무소를 설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해외투자연구소는 이번 회의에 한국의 관련 기관과 기업들도 초청했죠?
예, 한국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이 정부기관과 한국철도공사, 도로공사, 관광공사 같은 공기업, 또 삼성, 포스코, 현대 같은 대기업과 남북경협연구소, 동북아시아평화협력원 등 이 연구기관 약 50곳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학술회의가 북한의 경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 대북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해외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하죠?
예, 최근 중국의 상업용 건물 가격과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대형 투자 회사들의 중국 내 부동산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 업체인 KKR, 홍콩 GAW 캐피탈 같은 이 대형 투자 회사들이 이 중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하이에서 체결된 천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계약 중에 81%가 외국인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 붕괴 우려도 제기되는 것 같던데요.
네, 그래도 투자자들은 이 중국의 부동산 사업은 원래가 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되는 사업이라면서 어느 도시, 어떤 형태의 건물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자금이 이렇게 중국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건 최근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일본 인구의 25%가 65살 이상의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일본 총무부가 실시한 인구 집계 결과 이 노년층 인구가 3,1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12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네, 이처럼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의 고민도 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년층 인구의 증가는 일본 경제 활동을 책임질 노동 인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현 세대의 연금과 의료비 부담도 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사회보장급여 비용은 110조엔에 달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일본 국내 총생산의 약 19%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네, 주간 경제뉴스 한 가지 소식 더 볼까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 전 회장이 미국 최고의 갑부인 것으로 밝혀졌군요.
네, 최근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가 미국 400대 부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순자산 72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빌 게이츠 전 회장은 20년째 미국 최고 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 레리 엘리슨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부호 400명의 자산이 사상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이들의 자산은 1년 전보다 3천억 달러가 늘어난 2조 200억에 달했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국내 총 생산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경제기사에 나오는 시사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배워볼지 먼저 뉴스부터 들어보시죠.
축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양적 완화 축소의 신호탄이라는 점 때문에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요즘 많이 등장하는 양적 완화, 영어 약자로 QE입니다. 양적 완화란 일종의 경기 부양 정책인데요. 이 시장 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들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모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통해서도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데요. 바로 이때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 매입 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직접 시중에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일종의 통화 정책인데요. 미국은 지난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래 모두 세 차례의 양적 완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가 임박하면서 세계 경제가 출렁이게 됐죠?
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나라들에게는 이 양적 완화 축소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다른 나라 금리도 덩달아 뛰기 때문에 그리스나 포르투갈처럼 이제 겨우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선 나라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신흥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난 5월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을 발표한 이래 빠른 속도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그 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조치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면 소비가 살아나서 수출국에는 유리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박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